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잠언 19장이 되겠어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나. 낫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형제를 미련한 자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너 바보다 너 뭐 어떻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신랄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버려야 될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격려하는 쪽으로 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실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참 이 말씀도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보네요. 우리가 잠언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아주 그 형식의 특징적인 것이 반어적인 병행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길에 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무지의 길에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지가 축복이 되는 곳에는 어리석은 것도 지혜롭다라는 현대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그런 어떤 중직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무시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재직회라든가 다른 어떤 직원회의 같은 데서도 신학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교회가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되는 말씀 4절로 가보겠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부자들은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집은 냉장고와 창고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음악과 오락이 있을 때 손님들로 붐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라고 가르치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기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절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요. 그들은 가난해서 최신 유행하는 것들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유행이 지나고 좀 허른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들은 아주 복음적이었고요. 보수적이었고 그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수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참이 무섭지 않나 싶은데 그 옛 본성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 그렇게 옷 그렇게 입느냐,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자세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느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만 9절에도 거의 유사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참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너무너무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더 감출 게 어디 있겠어요? 혹여 모르겠어요. 사람에겐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혹여 뭐 제 아내에게 제가요 조금 모르게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성격상 뭐 감추고 그러면 좀 얼굴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게 금방 탄로나요. 그래서 아내가 뭐 특별해서라기보다도 제가 표시가 나니까 당신이 이상한데요? 그러면 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뭐 아이들한테 조금 감출 수 있고 이웃사람들이 뭐 좀 감출 수 있고 그렇지만 뭘 감추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감추겠어요? 감출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한번 예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장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봇이 왕에게 포도원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고소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든다고요.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요. 아합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자기 스스로 무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당신 왕이면 왕이지 어찌해서 무죄한 백성의 피를 흘리고 그런 걸 뺐느냐.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피를 흘리며 개들이 당신의 흘린 피를 핥으면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수리아와 싸우러 나가게 되는데 아합은 자기의 옷을 입었어요. 여호사밧을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의 옷을 이 여호사밧에게 입혀가지고 최전방에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위험한 지경에는 안 나서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자기는 평범한 군복을 입고 이렇게 변장해 있는데 그러나 적군 한 사람이 아합인지 모른 채 그 사람을 겨냥해서 활을 이렇게 딱 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아합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이러면서 그 화살이 그 아합에게 와서 정통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아합은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그 피가 상처에서 흘러나와서 병거를 적시게 되죠. 그때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것이었더라. 잔인하고 끔찍하게 보이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거짓말과 거짓 증거, 중상모략 등이 끔찍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내용들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6절로 가보실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랬는데 이제 뭐 정초가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유명해서라기보다도요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뭐 또 뭐 이런 편지가 와요. 또 선물도 오기도 하고 말이죠. 선물을 잘 준다면 많은 친구를 얻을 것이다. 아마도 뭐 그 정치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편지 뭐 이런 거 잘 하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받으면은 또 보낸 사람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예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목사지만 연말 또 연초 때 좀 주위에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죄송하지만 이번엔 잘 못했어요.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뭐 바쁘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런 걸 잘 챙겨가지고 소식도 전하고 안부도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잘 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을 잃지 않더란 말이죠. 참 6절 말씀이 그런 부분들도 참 지혜스럽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한 자의 형제들은 그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가난한 자를 싫어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와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형제인데도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부자가 그 가난한 형제가 낡은 차를 몰고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넌 너 그게 뭐냐? 창피하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라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죠.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 사람이 아내를 발견하면 좋은 것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덕을 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기 배필을 찾았다는 것은 참 이 동반자를 찾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로서 아내를 만나고 한 여자로서 남편을 만난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뭐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외람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들이 남편의 종이 된다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요즘은 반대지 않나 싶어요. 너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 앞에서 그냥 길을 못 펴요.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종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가정이 편하지. 우리 아내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남편들도 좀 더 아내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조금 죄송해요. 그러나 저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겠네요. 14절 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훌륭한 아내를 아내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아내를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운전하시면서 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아마 지방방송사에서는 또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뭐 새벽에 방송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자매를 만났다고 이거 감사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젊은이들에게 뭐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훌륭한 아내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아내를 주는 분은 장인이 아닙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딸을 빨리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시집 간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아내를 주십니다. 이건 뭐 반대로 생각하셔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훌륭한 남편은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 저도 그렇고 막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좀 크면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크면은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는데요. 소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자녀를 죽일 마음을 갖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려서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셨다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 뭐 저도 애비로서 꼭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화났을 때 그 화난 모습으로 자녀들을 징계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나무라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해요. 우리가 화나서 그러면 단지 자기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 있을 때는 또한 자녀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교훈이라고요. 즉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9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과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살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뭐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다고요. 아,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권면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저는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컴퓨터가 정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큼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다음은 22절입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자문이기도 해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정말 그러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에,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친척이 뭐 찾아와가지고 좀 점심을 같이 먹으러 한다 이러더라도 우리 좀 머뭇거리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나 그러한 친척을 두는 것이 거짓말쟁이와 사귀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어다니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참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만족한 안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만족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볼게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다시 요 말은 좀 번역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손을 접시에 묻어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도 조금 좀 우스운 표현이기도 해요. 사람은 이 사람이 말이죠. 24절에 나오면 이 사람이 너무나 게을러가지고요. 손으로 음식을 잡았지만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적 세계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성경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게으른 나머지 읽지 못하는 것. 배가 고파요. 음식에 손이 지금 다 있습니다. 함에도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애통한 말씀입니까? 29절을 볼까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냉정하십니다. 죄악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죄의 삭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 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